어제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해서 칼레노스 얘기를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칼레노스가 기독교의 신론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 이 부분은 책에서 분량은 적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기독교에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즉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교리, 이것은 사실 AD 100년, 200년이 될 때도 확고하게 자리 잡은 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칼레노스가 굉장히 루이스 윌켄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교리 형성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죠. 우선 요 칼레노스의 비판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칼레노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담긴 우주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마이오스의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리고 초창기에 유스티노스 같은 순교자 유스티노스죠, 이런 사람들도 그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우스톨루코스쿠스 요거 요쪽인데요. 그 책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담긴 우주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신을 포함하여 자연의 생성에는 그 이유와 질서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죠. 택시스, 탁시스라고 그러죠. 질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그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도 드라마는 비극은 반드시 그 미토스, 그 구성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술 이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학에서도 질서라고 하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그대로 이제 신체 부위의 쓸모에 대하여 여기에서, 칼레노스도 되풀이합니다. 그 뭐냐? 자연은 어떤 것도 이유 없이 행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자연은 어떤 것도 이유 없이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 칼레노스 고유의 생각이기보다는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사고 체계에서는, 사유 체계에서는 아주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플라톤이 이 티마이오스의 우주론, 여기 이제 뭐라고 해놨느냐? 신은 모든 것이 훌륭하기를 바랐지 그 어떤 것도 가능한 안에 있어서 훌륭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볼품없기를 바라지는 않았기 때문인데 조화롭지 못하며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가시적인 모든 것을 그가 받아서는 아탁시스, 즉 무질서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이끌었다. 그리고 최선자라는 것은 신일까, 인간일까? 이건 좀 그렇죠. 좀 따져볼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정치가 편에서도 신이 다스리던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이 다스리던 시대의 우주가 항상 올바로 이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다가 신이 그걸 놓아버리면 질서 정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이 데미우르거스 제작자, 이 신은 기존에 있는 진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만들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질서를 만드는데 뭔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에서,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우주론에서 보면은 신은 우주를 완전히 초월해 있죠. 그래서 칼레노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단순히 배열을 재료의 배열을 원했고 그리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신이 재료의 배열을 원했고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신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을 결코 시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바로 플라톤적인 티마이오스적 우주론이죠. 오늘날 우리는 티마이오스를 그렇게 열심히 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과학에 근거해서 우주를 파악하기 때문에 근대 이후의 자연과학에 근거해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읽는 것들은 뭐 향연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읽는데 헬레니즘 시대에 좀 플라톤 좀 읽는다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티마이오스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논점이 있죠. 하나는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뜻 원했고 그렇게 되었다. 이 강조한 것은 제가 강조하는 것인데요. 제가 강조점을 그 신이 제멋대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연을 초월해 있다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갈레노스의 비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신이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레노스 시대의 기독교도들은 창세기 교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필론,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오리게네스의 스승이죠. 필론은 물론 이제 유대인이니까 기독교도는 아닌데 필론은 플라톤이 전개한 고도에 따라서 신을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뭔가 만들어내는 제작자로 보았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필론이 유대인이지만 필론이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죠. 그리고 유스티노스도 이제 순교자 유스티노스니까 아주 명백하게 기독교도인데 플라톤과 그리스도교의 공통점을 강조해서 동질의 재료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형성한다 이렇게 봤어요. 예, 필론의 그 세상 창조에 관하여 이거는 알렉산드르의 필론 작품집 아카네스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첫째 호교론 유스티누스의 첫째 호교론 요거는 이제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신앙 원천 그 시리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톨루코스라고 돼 있는데요. 그건 마찬가지. 분도에서 나온 책이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 이 교리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 안티오케이아의 테오필로스죠. 연대를 보면요. 유스티노스만 해도 165년쯤에 죽은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테오필로스도 그와 그 유스티노스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그 간격을 갖고 있어요. 생물 연대가 이제 언제 태어나는지는 좀 불명한데요. 근데 테오필로스만 해도 하느님의 권능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고 행사하는 것에 있다. 즉 이렇게 해야만 하느님이 우주의 창조자로서 그 주제자와 주권자를 우리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주제자는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주권자는 온전히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관할하고 창조하는 자가 주권자죠. 그러니까 신의 모나르키아를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가 있어야만 신의 모나르키아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이제 테오필로스의 생각이죠. 그렇다면 테오필로스하고 유스티누스의 생물 연대를 보면 그들의 간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때만 해도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하고 그다음 플라톤주의적인 생각하고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독교 초기 교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신약성서라든가 이런데 이미 확정되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전해지기보다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이 부분은 그 좀 야로슬라프 펠리칸의 교리사 그걸 좀 보면은 좀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 참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고 이게 좀 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통의 합의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형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그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해도 그 교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세팅이 되어가지고 전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정말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철학사는 그래도 좀 깔끔한데 기독교 교리, 신학의 역사에서 교리사는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번 생에는 그냥 철학사만 열심히 완전히 이해하고 좀 그래도 나름대로 뼈대를 잡고 죽는 걸로 여기 세상 창조에 관하여 하고 첫째 호결은 그리고 아우톨로코스 이런 것들은요 아우톨로코스라고 분도에서 나온 책을 책 제목은 저렇게 돼 있죠. 아우톨리코스에게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루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 원천 시리즈로 분도에서 첫째 호교론 유스티누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의 호교론도 있고요. 제가 읽어본 거는 테르툴리아누스의 호교론 그 다음에 유스티누스의 첫째 호교론 그리고 아우톨리쿠스에게 테오필로스 마침 그 다음에 이제 크리소스토무스 크리소스토무스도 읽어보긴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좀 그냥 내비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쓴 그 어떤 부자가 구원을 받는가 이런 책들도 읽긴 읽어야 돼요. 읽는 게 좋아요. 게다가 첫째 오교로는 저기 올해 나왔어요. 올해 나와서 나오자마자 그 좀 챙겨봤는데 이런 책들은 저기 뭐죠? 필론은 저기 오리게네스의 스승이죠. 그래서 이제 필론의 그 알렉산드리아 필론 이거는 아카네스에서 나온 거. 요거는 어쨌거나 좀 봐야 됩니다. 이 오리게네스를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분도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도 무시야 그냥 간단히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특히나 그 교부들의 가르침, 교부신서로 나오는 것들은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오리게네스를 공부하려면 어쨌든 이게 뭐 유스티누스의 첫째 호교론이나 그 다음에 테오필로스의 아우톨루코스에게 이거는 안 읽는다 하더라도 필론 책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죠. 저는 전에 오리게네스 공부하면서 좀 뒤져본 게 있어서 그렇게 썩 낯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그까지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마침 또 그 콜미 이슈마엘님이 피렌체 사가 번역되어 나왔다고 알려주셔서 따다닥 주문을 했습니다. 마키아벨리 피렌체 사. 이제 마키아벨리 책은 이제 뭐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레짐 스터디를 할 때 좀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번역이 세상이 뭐 어지럽고 그런다 해도 번역이 그렇게 쭉 이어져 나오니까 기분이 몹시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습니다.